출애굽기 14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고 그리고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로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그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꽤 오랫동안 지금 봤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에서 지금 예표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참 구원의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구원, 이 세상 한 곳에서 구원을 받아 이 세상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은 영원한 참 구원이 아니죠. 예표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표 수준의 구원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즉 이 세상에서 한 부분에서 구원받아 이 세상 다른 부분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지금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저희가 얻은 구원, 저희가 받은 구원, 얻었다 그러면 뉘앙스가 뭐예요? 제가 뭘 해서 이렇게 받은 게 됩니까? 얻었다 그러면? 아니면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잘못 말한 거죠. 한국말 뉘앙스가 제가 없어서 어쩔 때는 얻은 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왜?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얻은 거는 절대 아니죠. 예, 말을 좀 잘 해야죠. 한마디라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이 구원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광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구약에서 보면 구원의 시작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에도 이게 맞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을 광야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이나 4장에 보면은 우리의 이 기독교 삶도 광야의 삶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광야의 삶하고는 좀 다르죠. 왜? 구약의 광야의 삶은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좀 그런 모습이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아직 도달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광야의 삶은 좀 다릅니다. 신약의 광야의 삶은 육체적으로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벌써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광야 삶이란 말이에요. 광야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광야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가 생활이 시작되는데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돌쳐서라는 말이 있는데 되돌아서서 즉 방향을 바꾸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광야에서 헤매는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모습이 되니까 이것을 바로 왕이 보고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벌써 다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갈 구실을 마련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지금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와서 다 죽여버리려고 아니면 다시 잡아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그 포로로 잡아가려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보는 내용 중에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보는 내용이 꽤 중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behind the scene 참으로 뒤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해를 해야죠. 즉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좀 열을 냈죠? 지난주가 아니라 이틀 전에 열을 좀 내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우리 초점이 그저 내 삶,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무슨 일을 겪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거기에 너무 초점이 가 있어요. 참으로 참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모든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보질 못해요. 그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그저 내가 오늘 뭐가 없고 뭐가 어땠고 내 몸이 어떻게 아프고 뭐 이것밖에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하고 계시는 현실을 보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안 보이면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내 중심으로 이해되고 내가 뭐 세상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잘못됐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건데 거기에 내 자신과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에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삶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도 하시던 일 다 중단하고 날 도와줘야죠. 참 너무 웃겨요. 그죠? 건방지고 참 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오늘 싹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한 거지 뭐 내가 있고 없고 지금 하나님이 나 없으면 뭘 하질 못하세요? 누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아무도 필요 안 합니다. 참 네, 너무 이상해요 인간들이. 자기 없으면 뭐 교회가 망하느니 자기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이 이상한 생각들 하는데 그러지 말죠. 우리도 보세요 지금 이 바로 왕이 보면은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헤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로서 지금 바로 왕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오히려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이 4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십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설명을 하려면 이 말은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죠.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이 완전 타락된 상태로 태어난 그 상태는 하나님 법에 굴복도 안 하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할 수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이 강팍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강팍해 안 하시는데 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죠. 저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버려 두면 그 강팍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 그런 얘기죠. 즉,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즉,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끄집어내고 계시에요. 쫓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세요. 예, 칼빈주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런 구절들이 너무 문제가 됩니다. 이건 뭐냐?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강팍해 하면 그럼 왜 바로 왕이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강팍해 했는데. 예, 이것도 제가 설명하려면 또 그것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야 되니까 넘어가죠. 그러나 지금 강팍하지도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팍하게 만드신다는 말이 아니죠.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노라. 즉 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냥 또 내버려 두시면 참 좋겠는데 바로 왕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하여.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그쵸? 그 이유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5절에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애굽 땅에게 고함해 바로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죄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글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하고 이 백성들 보세요. 자기의 처다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이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치러 가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그 권력과 그 부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예들을 잃어버린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처다들이 죽어 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를 섬기는 이 노예들을 왜 그냥 보낸가 이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죄성이죠. 결코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 그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정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우리 인간 생각에서 미리 정해놓고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우리 편, 애굽은 우리의 적. 그래서 이스라엘은 좋은 사람, 애굽 사람은 나쁜 사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도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좀 난 사람들이라서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조금도 난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들어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는 말 봐요. 못하러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참 구원은 이런 인간들이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그들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이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착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13절부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다. 예, 구원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면 아유 그냥 이 자리에서 애굽 백성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다 쓸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뭐 이렇게 예? 그냥 간단하잖아요. 뭐 구원해 뭐예요? 이때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광야 생활에서도 그럽니다. 아, 애굽에 살 때가 좋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개가 토한 곳에 다시 찾아간다. 개가요, 토해놓고 좀 배가 고프면 다시 그 토한 것을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구원을 받았다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눈이 멀어 있는 모습. 세상에서 잘 이렇게 애굽이 좋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원하는 그 모습이 개가 토한 것을 먹는 모습입니다. 그 왜 그렇게 살라 그래요? 아니, 네, 왜 개같이 살라 그러냐고요? 근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개같이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넘어가죠. 구약은 예표적인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보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이 구원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은 참구원이 아니라 예표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참구원을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고 사탄의 세력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탄과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습이 지금 홍해 바다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뭐 오랫동안 공부한 내용들인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아마겟돈 전쟁 그러나 또 복습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우선 아마겟돈 전쟁을 좀 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아마겟돈 전쟁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죠, 사람들이. 우선 단어가 아마겟돈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게 원어로 보면 할마게돈이죠. 할마게돈입니다. 그래서 할이라는 단어는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산이라는 뜻이고 마게도는 뭐냐 하면은 모이는 모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모이는 산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천국을 보여주죠. 시온산.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산입니다. 시온산이 아마겟돈이에요. 즉 모이는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래야 자기도 아마겟돈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의 백성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사탄이 마지막으로 그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는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이름들을 붙여놨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모습이죠. 즉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사탄이 그 에덴 동산에서도 모이는 산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긴 그러네요. 그 에덴 동산에도 산이라 해서 거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산, 즉 시온산 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모여서, 근데 그때 뭐 사람이 많지 않고 아담과 이브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아마겟돈이죠. 모인 산. 거기에 누가 쳐들어와요? 사탄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싸우죠.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깁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죠. 처음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이 이깁니다. 그러나 영원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둘째 아담과 사탄의 싸움인데 거기서는 둘째 아담이 이깁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에덴 동산서부터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이기죠. 어쨌든 저희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예. 아 이게 녹음이 되고 있군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 전쟁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면은 천년이 참에, 천년이 찬다는 거는 이제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는 거죠. 천년이 천년 왕국, 즉 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왕, 교회의 그 년을. 그런데 그렇게 다 찼어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옥에서 놓인다는 거는 천년 왕국 동안 사탄이 무슨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미혹하는 것, 전 세계를 미혹하는 것을 막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구원을 받습니다, 교인들이. 왜? 사탄이 그런 식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결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천년이 찼어요. 즉 교회의 숫자가 차고 교회 시대가 끝나는데 이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즉 옥에서 놓였다는 말은 전 인류를 이제 미혹하는 것을 막았는데 그거에 풀리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금 미리 다 정해놓으신 그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 후로부터는 사탄이 전 세계를 미혹합니다. 이제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 후로부터. 그렇게 했을 때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사탄이 뭘 합니까? 자기 백성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전쟁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전쟁이 다 같은 사건이라 말씀드렸죠. 16장에 가보시면 12절부터 보면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여기도 지금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을 모으죠. 모아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모이는 산으로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거죠. 그 사건과 지금 아까 20장에서 읽은 사건이 같은 사건이고 19장에서 1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이나 물원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여기도 지금 짐승이 왕들, 임금들, 군대들 모여있죠?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러 오더라. 여기는 지금 또 같이 이렇게 온 세상에 그 세력이 모여서 예수님과 싸우는데 여기도 이제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한 건 뭐예요?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배불리 먹어라.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20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전쟁이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 문제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하여 에스겔서에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지금 보세요. 세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20장에서는 곡과 마곡. 그게 중요하죠. 곡과 마곡과 싸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16장에는 아마겟돈이라 즉 모이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 19장에는 지금 새들이 배부르게 먹는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구약 수준에서 이 마지막 전쟁을 지금 보여주는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전쟁을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한 전쟁입니다. 거기서는 세 가지 전쟁이 아니라 한 전쟁에 거기에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그걸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보여지는 것이 한 전쟁인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 38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그 구약의 수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너의 마곡 땅에 있는 곡 여기도 곡과 마곡이 나오죠.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니 이스라엘 산이면은 지금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시온산이죠. 구약의 그 시온산은 세상 시온산이지만 신약의 시온산은 천국이죠.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곡과 마곡을 이제 모아지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그쵸? 그 다음에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와 함께 그 많은 무리를 끌어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지금 수많은 곡과 마곡 그 많은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그 쳐들어오는 사람을 누가 끌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스라엘의 적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자기네들이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낸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자기 혼자서 마지막 전쟁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도 지 생각엔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사탄으로 하여금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완전히 물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고 있는 홍해 사건에도 그렇죠. 지금 바로 왕이 자기 혼자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어내고 계세요. 왜? 멸망시키려고. 즉 여기 곡과 마곡과 이 모든 왕들도 왜 끌어내세요? 다 멸망시키려고. 사탄과 그 부하들이 다 쳐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쳐들어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게 놔두세요? 멸망시키려고. 그걸 이해하시고요, 먼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극한 북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극한, 6절에 보면은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15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극한 그 북방에서 모아갖고 오는데 16절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내용이죠, 아까. 왜 바로 왕을 끄집어내요? 결국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17절부터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방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고 쭉 읽어보면은 이제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39장에 가셔서 1절, 2절을 보면은 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그리고 3절로 가시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 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불어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7절부터 보시면요. 너 인자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니라.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고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니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새를 불러서 먹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곡과 마곡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마겟돈, 즉 모이는 산, 이스라엘의 산으로 모이는 거죠. 즉 에스겔서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는 한 전쟁이에요. 여러 가지 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전쟁에 이런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같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그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전쟁, 즉 탱크를 타고 전투기를 타고 폭탄을 던지고 이런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진짜 세상 전쟁이죠. 왜? 항상 구약은 예표 수준. 예표 수준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슨 전 베레베 소리 다 들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뭐 손을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쳐들어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참 이스라엘은 누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즉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성경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은 지금 저 세상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교회를 쳐들어오는 거죠. 많이 쳐들어와 있죠. 교회가 이제 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쳐들어와서 다 죽습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을 보면은 딱 그래요. 교회가 죽었습니다,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떵떵거리는 교회는 많은데 다 죽었어요. 왜? 진리가 없어요. 전부 세상이에요. 교회도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뭐 잘 되면 하고 성공하는 그런 거라면 하고 이제 죽는 모습인데.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에스겔서 38장 39절의 곡과 마곡과의 전쟁인데 예수님 재림 때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사탄 세력이 모여듭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와요? 북방. 북방이라는 곳에서부터 오는데 그 북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사야 14장 가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지금 바벨론 왕의 그 교만한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결국 그 바벨론 왕의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사탄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죠.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지금 사탄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자리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북극 지폐의 산. 그럼 이 북극이라고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것도 지금 그런 내용인데 북방, 북극 같은 단어예요. 스본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바알스본이라고 나오는데 가나안 땅, 바알이 가나안 땅이죠. 그 북쪽의 바알이라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은 그 이사야 14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의 그 높이 계신 그곳을 이 스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출애굽기 14장에 가보셔서 다시 14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본 즉 북쪽의 바알이라 바알이라 그러면은 그 저 뭐야 우상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의 우상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북극 지폐의 산. 아까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읽은 거 보면은 북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동서남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북쪽 그래갖고 지도상의 북쪽이 아니라 하늘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그 나오는 북극 지폐의 산이라 그러면은 참 북극 지폐의 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산으로서 참 천국 시온산. 그래서 그 시온산 시편에 보면은 시온산이 북극의 그 지폐의 산으로 표현된 곳도 있죠. 여러분과 다 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도 바알스본이라 북극의 바알 해서 사탄도 이렇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런 모습 봤죠. 하나님이 뭘 하면은 사탄은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가짜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기적이지만 그러나 거기 보면 술법이라 술법을 써서 이 말은 뭐예요? 눈속임이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은 지금 나일강을 피로 변한 것 진짜로 했지만 또 걔네들은 또 술법을 써서 즉 가짜란 말이에요. 눈속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참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보통 우리 인간보다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사탄이 참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오직 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은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저기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이게 666이죠. 마지막 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가 올 때에, 8절 보세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이제 나타나면은 마지막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를 멸망시키는데,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한데, 그 9절부터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예, 멸망하는 자들, 즉, 참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은 이런 거짓 속임에, 거짓 기적에 놀아납니다. 재미난 거는 성령님이 오시면, 성경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전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근데 사탄이 임하는 것, 666이 임하는 거는 항상 거짓 기적. 재밌지 않아요? 요즘 교회는 그 기적에 초점이 가 있는데,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은 오시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그 반대의 사탄은 전부 기적, 그러나 거짓 기적인데. 요즘 교회는 말씀은 안 가 있고 어디 가 있어요? 기적에 가 있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소리들만 합니다. 말씀은 하나도 모르면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래요. 난 그런 권사님도 많이 많았어요. 아, 난 성경 몰라. 자랑해요, 성경 모르는 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내가 체험을 받는지 알아? 이상하네요. 말씀은 몰라요. 그런데 체험은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모이는 것이 전 구원 역사의 끝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다 그 시온산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사탄도 지금 그 마지막에 자기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칩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그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탄의 입에서. 즉,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말씀. 즉, 참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이죠. 즉, 가짜 복음입니다. 그걸로 세상을 치는데, 예수님은 뭐로 쳐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건 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상하죠? 왜 전부 왜 입에서 나오는 걸로 싸워요? 이게 무슨 상징인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사탄도 입에서 나오는 걸로 싸우고, 예수님도 그걸 물리치는데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검. 그래서 말씀이 검이라고, 에베소서 6장 뭐예요? 전신갑주라 그래요? 참 어려워요, 그 말이. 전신갑주. 예, 하나님의 armor. 그거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죠. 즉, 입에서 나오는 검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지금 그 이스라엘, 즉, 그 교회를 하나님의 그 시온산을 치려고 구약 수준이죠. 진짜는 아니고. 칠라고 지금 자기네들도 모였잖아요. 이것이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도 사탄의 세력이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탄의 세력을 다 가지고 지금 교회를 칩니다. 근데 교회를 치는 게 무슨 뭐 전투기를 가져오고 탱크를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가르침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죽습니다. 성경에 죽어요. 그대로 돼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죽었어요. 근데 완전히 죽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너무너무 강하게 보일 때, 와, 이거는 소망이 없, 세상 수준으로 말하면 믿음 없이 볼 때. 근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 없이 보세요. 와, 이거 뭐 기독교가 졌잖아요.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면 또 기독교가 이겼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사탄도 모이는 산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세상 어디, 어느 특정한 장소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이는 산도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천국으로 모이는데 참 시온산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탄도 모으고 있습니다. 모든 세력을 모아 교회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역사 중에 한 특별한 사건으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요번에 이집트 일 나는 것 때문에 아마 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종말이 왔다. 뭐 이제 왜 이스라엘이 이제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이집트까지 자기네 친구였는데 이제 반대 세력으로 가게 될 수도 있고 뭐 하면서 이제 또 뭐 종말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자꾸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역사, 한 역사고 한 사건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이때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어떤 세상의 한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에 맞춘 사람은 다 틀렸죠, 이때까지. 한 명도 맞은 사람이 없죠. 맞은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예수님 왔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하나도 맞은 사람이 없어요, 이때까지. 한 명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도 그게 뭐 교황이다. 뭐 히틀러다.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요한일서를 쓴 게 2000년이 됐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벌써 2000년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역사에 나오는 인물을 가지고 저가 적그리스도다 저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즉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은 그 한 사건이 역사 중에 비슷한 사건들을 다 뭉쳐서 종합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즉 이렇게 사탄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거는 무덤 마지막에 가서 그 공격의 그 힘이 세져도 그러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항상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역사에 나오는 모든 비슷한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나오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입니다. 그 역사에 나오는 그런 모든 공격을 다 합쳐서 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공격이 있어요. 성경이 그 마지막, 즉, 천년 왕국이 찰 때, 즉,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때가 있어요. 즉, 예수님 재림 때인데. 그게 그러나 오늘일 수도 있고, 천년 후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뭐, 몇 월, 며칠, 몇 년도 이런 걸로 자꾸 연관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완전 그 마지막이 있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후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공격이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완전하게 물리치시는 사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거는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항상 이 구원 역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쳐들어오는 군대를 보면은 그들도 욕심 때문에 쳐들어옵니다. 욕심을 내서. 근데 마찬가지죠. 이 바로 왕도 지금 보니까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이제 마지막으로 엄청난 세력으로 이제 쳐들어올 때, 즉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교회가 이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건데,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죠. 우리 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더큰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때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이해함으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왕도 하나님이 끌어내시듯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모여 쳐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겁을 내거나 뭐 걱정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하여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역사가 이제 완전히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기도라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은 세상의 망함을 바라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은 망하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왜이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뜻인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왜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그때의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로마 군대, 사탄의 세력이 모아듭니다. 거기도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군인들 에워쌉니다. 지금 홍해 사건,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거기서 예수님은 체포되지 말고 그 군대들이 다 멸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즉 교회를 쳐들어오는 그 애국 군대도 망하는 거고, 나중에 사탄의 세력도 다 망하는 거면, 참 이스라엘 예수님을 둘러싸고 쳐들어오는 이 지금 로마군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들이 다 망해야 되는 거가 맞죠? 근데 거꾸로 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잡히시고 죽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오히려 애굽 군대의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망하지 않게. 백성들이 구원되게. 예수님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홍해 사건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몇 주에 걸쳐 볼 텐데, 이 홍해 사건을 이해하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사람, 애굽 백성은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이고, 애굽 백성은 예수님과 연합이 안된 모습입니다. 둘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왜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난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의 그 모습은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들어가고 홍해에서 나오는 거. 그러나 애굽 백성들도 세례를 받죠. 걔네들이 진짜 세례를 받았죠. 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나 들어만 갔지 나오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고 나오고,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러나 지금 애굽 백성들은 죽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셔서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서 쳐들어오는 그 세력을 그걸 물리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당하십니다. 오히려 멸망하시는데 왜 우리들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즉 사탄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즉, 여러분과 저의 싸움은 이 세상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어요.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살게끔 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불만, 불평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하려고 지금 계속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포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시고 오늘 이 구절 읽고 끝내죠. 다음번에 계속하겠습니다. 14장 13절. 지금 너무 세요, 이 세력이. 정말 큰일 났어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요? 맨날 내 삶을 보면은 죄만 짓고, 맨날 보면은 나도 뭐 별수 있어요? 세상 좋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좋고, 완전히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어떡할 거야, 이거 정말. 그럴 때이 구절을 읽으세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전 세상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지금 멸망시키려고 쪼아들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아니 근데 구약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그러셨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한테는 뭐라 그래요? 어떻게 싸우셨는지 어떻게 벌써 이기셨는지 어떻게 벌써 너희를 구원을 하셨는지 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왜? 예수님이 벌써 이루셨어요. 싸움 끝났어요. 네, 여러분은 지지만 그러면 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승리를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지 않아요. 지면서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는 지는 것밖에 없어요. 몰라요. 또 세상식으로 얘기해서 자기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업 성공해서 이겼다. 에? 하버드 대학교 가서 이겼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간 거는 뭐예요? 그건 뭐 한 거예요, 그러면? 하버드가 뭐 이렇게 나쁜 게 돼버렸죠. 사실 하버드가 뭐 가면 어때요, 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버드 더 많이 갔는데, 그건 뭐 사탄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하니까 그러지. 하버드 대학교 가면 또 어때? 그렇다고 또 시티 칼리지 가면 또 어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만 보셔야지 그냥 눈으로 보면은 맨날 지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겨놨다니까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쵸? 믿으세요. 믿음밖에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세상에서 참 너무나 큰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애워싸고 둘러싸고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무능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어떻게 벌써 영원한 승리를 벌써 이루셨고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이 세상에서 죄에서 사탄에서 구원하셨는지 분명히 보고 분명히 믿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